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또 유익되게 몇 마디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종은 우리 무익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 쓰셨고 쓰시고 또 쓰시기를 소원하며 이제도 주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몇 마디 해석하며 전하게도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먼 곳에서도 달려온 사랑하는 심령들의 심령의 은혜를 주소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접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 말씀, 여기에도 몇 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내용,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내용, 그리고 두 번째의 떡기적,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온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도 혹격으로 되어 있고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두로와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북서쪽 국경 지역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면 그 시돈 지역도 다 약속된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 그것을 다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이. 그래서 이방 나라로 항상 남아 있었는데, 자, 그 지경에 주께서 어느 날 가신 것입니다. 그때 주께 나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가나안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을 헬라인 혹은 수로보닉의 족속 이렇게 설명했는데, 가나안 여인이고 정확히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고 보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고 두 번 더 그를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헬라어는 큐리에, 큐리에.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을 혹격으로는 부르는 표현은 큐리에, 그렇겠는데 큐리에.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며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 메시아도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존재이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세 번이나 주여,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의 딸은 귀신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족한 자로 여기며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심히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소리를 큰 소리로 질렀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많은 무리들이 같이 가고 그러는데 뒤에서 시끄럽게 들렸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쫓아보내란 말이죠. 가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기 다른 데로 가라, 그렇게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방인들 구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많이 안 가고 갔지만은 그다음에 유대 땅에, 갈릴리와 유대 땅에 주로 다니면서, 그건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데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은 보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조금 냉정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말씀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참 열심히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엎드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이죠. 경배한다고 아마 영어 성경들은 번역했을 것입니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 여자는 예수님을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여겼던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몸이 조금 아플 때라도 그렇지요. 금방 몸이 아플 때 먼저 병원에 뛰어갑니까? 약국으로 뛰어갑니까? 아니면 먼저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하고 먼저 기도를 드려야겠죠. 예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더 심하게 보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너희는 잘 모른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그런 비유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를 개 취급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말이죠. 주님은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과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특권을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 백성들을 차별하셨으니까요. 똑같지 않아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 아닌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천국 가는 것하고 지옥 가는 것하고는 정말 나중에 보면 알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문제지. 그것이 과한 주님의 말씀은 아니죠. 영적인 특권에서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이죠. 27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 여자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방인입니다. 아무 특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상만 섬기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뜻이겠죠.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참 지혜가 있다고 할지, 믿음이 얼마나 강하다고 할지. 자기를 개에다가 비유했는데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먹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이렇게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지 이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그 여자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데도 자신이 이방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했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침내 응답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간 그 시로부터 바로 그 시각에 즉시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고 건강의 회복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주님은 원하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지. 빛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많은 기간 노력을 해서 빛을 만드는 뭐 과학자들이 실험하듯이 그렇게 해서 빛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하죠. 예. 여기에 주께서 그 딸을 고치고자 하시면 즉시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이 건강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한 번 더 증거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각종 병자들 즉 사람의 영육의 질병 영적인 육적인 질병 이 귀신 들린 이 질병은 육적으로는 잘 못 고치겠죠. 육적으로 아마 병원 가도 그거는 잘 뭐가 그 아마 MRI 검사 요새 뭐 CT 검사 MRI 검사에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정신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를 그런 검사에서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올 텐데요. 심적인 영육의 질병, 그 심신의 문제를 주께서는 고쳐주시곤 했습니다. 2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전통 본문에는 순서가 좀 다르기도 해도 어떤 우리 본문처럼 보십시다.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고 둠에 고쳐주시니 주님이 가는 곳에는 주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그 소문이 퍼져서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은 거 예나 지금이나 병원에는 많고 병원에 안 가도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개의 병들은 갖고 있지 나이가 들면 더 생기고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할렐루야입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다니 이거 참 또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여겨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병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우리들이 보고 기 놀라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기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렸겠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회개와 죄사함의 영혼 구원에 있었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도 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런 병고침 혹은 떡기적 우리가 그런 문제 떡을 암만 많이 먹어도 떡기적 떡빵 공장을 만들어서 먹어도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데 병 고쳐도 그것이 영생하는 병고침이 아니고 또 나이가 늙으면은 자연사하고 죽는데 사고를 당해도 죽는데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병 고치는 일이나 떡 만드는 떡빵 공장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하시는 일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와 죄사함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읽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 계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거꾸로죠. 사람들은 육신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빵을 만들면 진짜 많이 모이겠죠. 오늘도 기적의 빵을 여기서 준다 그러면, 기적의 빵 아니라 그냥 공짜 빵이라도 준다 그러면은 그 관심이 좀 있겠죠. 또 병 고친다면 더 재미있어서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인산인해를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그러면은 싸늘할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절뚝발이, 소경, 벙어리, 불구자 등 각종 병자들을 데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고, 예수께서는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고쳐주셨다. 예. 다 고쳐주시니, 예. 벙어리가 마르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전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병 고친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 전에도 예수님이 많이 고치셨다 하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말씀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나타난 것은 8장부터 많이 중풍병자, 나병, 또 열병, 베드로의 장모 열병, 또 귀신 들림, 간질, 혈류병, 소경, 벙어리, 손 마른 자, 절뚝발이,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에, 종합병원에 각과, 신경외과, 피부과, 내과, 또 신경정신과, 또 좀 들어가겠죠.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골고루네요. 보면은 오늘날에 모든 각과에 해당하는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셈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이고 완전하였습니다. 병치료의 기적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의 신성,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와 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서들의 증거를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해야 하며,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32절 넘어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자, 무리들은 이미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병 고치는 것도 보았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셨을 것은 아니죠. 병 고침도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병 고침도 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병고침의 사역에 심취했다고 할지, 그들이 심취해 있어서 사흘이나 됐다. 어떻게 사흘 동안이나 그 광야에 거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육신의 힘도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냥 해산하면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길에서 기진할 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배고픈데 가면은 어지러지려서 쓰러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예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 이 두 번째 떡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사흘이나 있었던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한 무리들을 위해 행하셨던 기적이 두 번째 떡 기적입니다. 32절에 있는 대로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단지 사람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고, 또한 육신적인 문제, 즉 떡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주의 제자들은 얼마 전에 경험한 떡 기적은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잠잠히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했어야 했지만 이성적 계산에만 빨랐다고 보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만일 그들이 첫 번째 떡 기적을 기억하였다면 그들은 주님께 어떤 해결책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현실에서 믿음 없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3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대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는 많은 무리들을 위해 지극히 부족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셨고 모든 것이 가능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로 땅에 앉게 하셨고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하셨고 제자들은 주님께 그것을 받아 무리에게 분주히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음식에 이 떡 일곱 개 작은 생선 두어 마리인 이 작은 음식이 그의 손에서 신기하게 늘어났습니다. 주께서 떼어주시는 행위는 조금 떼면 끝나버릴 것 같은데 계속 수없이 반복 또 반복 계속 떼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떼어주는 대로 받아서 날르기 바쁘고 계속 온 무리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계속 떼었다. 와 놀라운 일이다. 사람들의 육신적 필요에 대한 그의 기적적 행위는 그 필요가 충족되고 남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흥미로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비슷해서 그 내용도 조금 같이 기억해 보십시다. 선지자 엘리사 때의 일이었죠. 선지자의 생도들 중에 빚을 많이 지고 살다가 죽은 생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내와 두 아이는 체주에게 종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고 예, 우리 집에는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가서 그러면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예, 그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 기름 한 병인데 빈 그릇을 잔뜩 예,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듯이 기름을 부었는데 아, 한 그릇을 찼는데 또 보니까 아직 기름이 좀 있어요. 또 빈 그릇 또 가지고 또 찼습니다. 또 보니까 기름이 또 있어요. 계속 예, 붓고 빈 그릇이 계속 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할렐루야 다 차자 기름이 그쳤다. 와 놀라워서 그 아내는 선지자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기름을 가서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예, 제주한테 진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먹고 사시오. 먹고 사시오. 와, 할렐루야죠.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선지자의 생도, 예, 그 가난한 신학생의 삶에 그래도 큰 은혜를 주셨지요. 37절 보십시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아이와 여자와 아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혹은 전통 본문에는 막달라 막달라 지경에 가시니라. 막달라 지경에 가시니라.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가난한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각종 질병에 걸린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4천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4천 명이 아니라 그것도 만 명 이상 되겠죠. 여인과 아이들 수를 다 합치면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이든 무슨 내용이든 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사복음 전체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고 확신하고 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도 없이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책에 다 기록하셔서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책을 통해서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우쳐 주시는 줄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주께 나와 간구함으로 딸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예, 주님의 말씀에 기분 나빠서 내가 안 고치면 안 고치지 예수 앞에 가서 내가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다. 기분 나쁘다 저 사람. 그리고 예, 투덜대면서 떠나갔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여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실 원리를 보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꺾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 못할 텐데요. 예, 기도 못할 텐데 자기를 꺾고 겸손히 오 주님 나는 부족한 죄인이니 주께서 내게 주신 처분은 합당하오니 나의 부족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한 현실을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주님께 불평할 수 있사오리까. 예, 그렇게 인정하고 그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는 기도를 교훈하면서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빌려달라는 거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지금 몇인데 그런 요청을 하느냐.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래서 좋지 않은 친구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귀찮겠으니 지금 몇인데 뭘 달라고 그러냐. 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 중에 진짜 좋은 친구 드물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도 그렇게 귀찮아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에 기도의 교훈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걸 주님이 교훈하시려고 해서 기도는 하되 간절히 자존심 내놓고 조금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 친구한테 와서 하다가 거절당하니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이제 난 너랑 친구도 안 한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면은 못 얻었겠지만은 친구야 그래도 내가 어디 다른데 떡을 구할 데가 없으니 그 세 개만 좀 빌려달라. 그리고 계속 문 두드리고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이 그렇게 자존심을 꺾고 강청하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았다면, 예, 옳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 딸 고침받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올려야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기를 꺾고 강청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될 것이다. 셋째로 한 가지 더 아까 말했던 본문에 물론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외적인 이런 기적이 아니고 딸의 귀신 들린 거 고침 받는 거, 각종 환자들 고침 받는 거, 떡기적이 일어나서 배부르게 떡을 먹는 거, 그것이 뜻입니까? 성경이 그거 가르칩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가 떡공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치유집판에서 환자들 여기서 고쳐주는 병원을 차리면 차라리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표에 불과했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택자들의 구원, 중생과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병 고치러 왔노라 그런 말씀하지 않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속죄사역이고 그것이 중생과 성화의 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그것은 멸망하는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게 구원이고,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이 이제는 죄 안 짓고 바로 사는 것이 성화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구원의 일이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또 다른 기적을 구하자는 날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기적을 오늘도 구하면 되는구나, 그런 교훈이 아니고 기적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봅시다,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성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그의 사역들을 통하여 밝히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모두들이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또 가나안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꺾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구함으로 응답받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해서 구원 얻지 못한 영혼이 없게 하시고 성화를 힘쓰지 않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사 다 예수님 진실이 믿고 또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온전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